이 사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어느 정도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설교자로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눌변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저자로서 사도 바울은 상당한 달변이고 어쩌면은 장광설에 가까울 만큼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펼치고 있는 선교 활동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만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공경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에 이를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당국자들에게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선교한 교회 내부의 문제들로 늘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이른바 요새 말로 얘기하자면은 이 위대한 사도가 개척하고 양육한 교회들에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문제투성이의 교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어딜 가나 따라다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을 비롯한 적대자들과의 논쟁 상황이었습니다. 비단 적대자들과의 그들만이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서도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비롯되는 논쟁의 상황에 휘말리고 바울은 늘 그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바쁜데 이래저래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수습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말이 많은 것처럼 장황한 설명을 하게 된 것은 다 이런 사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부딪힌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언제나 정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확신에 찬 답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분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경우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떠난 바울의 입장에 대한 비방에 사람들의 그 비방에 대응해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철저한 그 율법의 옹호자였던 바울이 그런 입장을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바울, 당신은 어째서 사람들에게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까? 당신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멋대로 전하는 것 아니요. 말하자면 요구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으니 그게 교활한 속임수가 아니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응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표면적인 그 문자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말 끝 자체를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삶이 노쇠해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사는 자세, 언제나 새로운 삶을 누리는 복을 감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 얘기를 하기가 애람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 가면 당연히 육체가 노쇠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저도 몸이 노쇠해가는 증상을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이러죠. 이도 부실하죠. 뭐 또 얘기하자면 뭐 있는데요.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은 뭐 되게 위축이 되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노쇠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젊은 삶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말하자면 여전히 모르는 것에 대한 탐구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평이하게 이해하자면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뭐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단순히 그와 같은 의미로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몸은 노쇠해가지만 마음은 젊다든지 육체는 쇠해가지만 영혼은 새로워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이른바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 현세와 내세의 이분법과 같은 그런 구도에서 그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이런 얘기하면 곧바로 육체와 영혼, 현세와 내세라는 이분법 구도하에서 이 말을 이해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이 정확한 말은 그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다시 말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한 주체,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낡아가고 있는 것도 현재의 상황이며 새로워가는 것도 현재의 상황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내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에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내세에는 구원을 받는다든지 지금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장차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한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개체로서 한 사람의 삶이 노세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말한 그 내용을 다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삽니다. 특별히 부활에 관한 의미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힘에 붙들려 있지만 결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 순간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늙어도 젊게 살 수 있다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 일종의 비유적 의미를 지니는 것일 뿐 정작 하고자 하는 말은 매 순간 죽음의 힘에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정반대로 동시에 삶의 활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떤 운명적인 힘에 내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정말 살아있는 삶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재삼대하면서 떠오르는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동시성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게 원래 독일어인데요. 읽을까요 말까요? 김일하 선생님한테 시험 나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이 있는데 특별히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프라고 하는 분이 정립한 그런 개념으로서 동시대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동시대에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이 개념을 썼습니다. 이 특별히 뭐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종종 에른스트 블로프는 인용을 합니다만 이분은 이 신학에도 희망의 철학으로 신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사실은 마크스주의자이긴 하지만 이분의 그 사상의 바탕이 성서에서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성서를 재해석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개진을 했는데 유명한 한국의 민중신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의 그 희망의 신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철학자입니다. 아직도 몰트만 이분은 살아계시는데 이제 한국 방문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왔을 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에른스트 블로프의 희망의 철학은 선생님의 신학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습니까? 제가 꼭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질문을 던졌더니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럴 만큼 큰 영향을 끼친 분인데 특별히 에른스트 블로호가 이 말을 썼을 때 1935년에 이 말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블로호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사회, 문화, 실상을 보면서 그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흔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하면은 가장 민주화된 헌법과 정치 제도를 갖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가장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 모형으로 삼고 있는, 그 정신은 물론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닙니다만 모형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그 모형으로 삼고 있고,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국가들이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참조한 하나의 원형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헌법입니다. 가장 그동안의 서구의 어떤 근대적인 그 혁명의 성과를 다 수렴해서 명문화된 헌법 체계를 만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근대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한편으로 그 시대는 19세기 프로이센 왕국 시대의 권위주의적인 전근대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히틀러가 주도한 나치 체제,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 운동이 바로 그 시기에 가장 민주적인 헌법 아래서 또한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프로이센 왕국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전 근대를 뜻하면 히틀러의 나치 운동은 근대에 대한 일종의 반동을 뜻하는 반동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냐, 그 시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다다이즘,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문화가 등장을 해서 유행을 하면서 탈근대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시대에 어울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다른 역사적 시간이 동시대 한 공간에 자리한 것을 두고 불러오는 이 말을 쓴 겁니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 한 시간, 한 공간 안에 어울리기 어려운 현상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현상을 두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1930년대 독일의 실상만은 아닙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회이든 특히 변화의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 근대 이후 모든 사회에는 그와 같은 복잡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만큼 서로 다른 시대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21세기 전도영령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말이 동시에 공존한 그런 사회인데, 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짚어서 얘기하자면 지금은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 그런 희망으로 어쩌면 가득 차 있고, 더불어서 그간 세계적 차원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일종의 진원과 같은 역할을 맡았던 그런 한반도에 이번 주간이죠, 드디어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돼요. 이 계기를 통해서 이미 그 정상회담 이전에 많은 것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평화체제가 형성되려는 그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낡은 정치적인 배습,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논리에 기반한 냉전의식이 한편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에서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반동적인 기독교 세력에게서, 그리고 그에 편승한 정치 세력에게서 그 낡은 시대의 실상을 봅니다. 북쪽에서 선제적으로 핵 폐기, 핵 시설을 다 포기하겠다. 그가 모당은 다 쇼다. 전 통일부 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봄이 왔는지 봄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아직도 한겨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입니다 라고 일축을 해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의식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더욱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역은 소위 경제의 영역, 기업의 영역이 아닐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금방 다 아시겠죠?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알 겁니다. 첨단의 기술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안에 자리한 전근대적 패스리 지금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선 나라들에서는 19세기 말, 늦어도 20세기 초에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규범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류 기업이라 불리는 기업 안에서 무노조 경영이 80년 이상을 신성한 금가옥조처럼 지켜줘 왔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마침 지난 주간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그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 더불어서 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하겠다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그 방침을 철회하게 하는데 기여한 숨은 공로자,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그 회사 안에서 만들려고 활동했던 한 분이 이렇게 수리하게 됐습니다. 나이 43살의 노동 3권을 처음 배웠다. 머리가 띵했다. 왜 아무도 나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삼성 안에서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분의 고백입니다. 43살이 돼서야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저 우리 사회 출산. 어쨌든 그 기업 안에서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되어서 반갑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전한 조건 안에서 세상의 서비스를 해야 할 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엔 땅콩이 문제가 되더니 제가 그 즈음에 대한항공을 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대한항공에서는 땅콩을 먹어야 돼. 땅콩 좀 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한번 조금씩 갖다 주더니 나중에는 여러 봉지를 한꺼번에 갖다 주고 제발 조용히 하라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물컵이 문제죠.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뭐 결코 사유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작은 일정한 그 지분을 근거로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는 창업주 가족의 족벌 세습과 그 막무가내 그 전행,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지요. 도저히 상식으로 우리가 상식 이하에 은행들, 사람에 대한 태도 그런 걸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에서 또 어제 뉴스에 또 나오던데요. 도대체 그런 현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런 시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 하고 참담한 심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어울리지 않은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실상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한 단면일 뿐입니다. 특별히 놀랍도록 예민한 감각과 통찰력을 지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그 두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체감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시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를, 더 많은 두 시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웁니다. 아마도 우리들 대다수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시대의 공존을 아무렇지 않게 편의적으로 정당화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요? 뭐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전기가 없던 시절에서 성장을 해서 첨단의 그 전자기기를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그 두 감각이 다 있을 텐데 뭐 그건 그런대로 용인할 수 있지만은 서로 대립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수없이 뒤엉켜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칭 진보 꼰대라는 말이 있죠. 예, 뭐 그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특정한 세대, 특정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저는 아 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저도 경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이 함축하는 말은 뭐죠? 정치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그래서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상 삶의 생활의 영역에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특별히 성인식에 있어서는 아주 가부장적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뿐만이 아니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자기 편한 대로 모순된 시대의 감각과 생활 태도를 얼버무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척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은 그 불편한 각성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자기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딛고 일어난 사건, 그 의미를 따라 사는 삶, 그 삶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 삶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로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그 삶이 결코 보이지 않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 우리는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느낄 만큼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와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딛고 일어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를 옭아매는 낡은 삶을 떨치고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